안녕하십니까.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또 지휘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라시아스 없을 때 대신 나가도 충분히. 네, 그라시아스는 오늘 저녁 한 9시쯤,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그 이제 입상이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셨으면 6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 가서 200데나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께 주어 사람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 나눠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대구는 제가 1973년부터 와서 한 11년 동안 대구를 살았습니다. 제 아들이 대구 파동에서 태어났고요. 대구는 제 꼭 고향 같은 데입니다. 제가 항상 대구를 올 때마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대구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포근해 보여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에 여기 와서 이렇게 며칠 지난 동안에 이제 아침 저녁 저는 딱 두 시간만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놉니다. 놀면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구 교회가 약간 외지긴 해도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매일 장미꽃을 키워서 앞에 장미꽃도 너무 붉고 아름답게 피고 그러니까 온 형제 자매들 얼굴이 장미꽃처럼 붉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당 의자도 붉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뭐냐면은 저는 집회할 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평일에도 오전 내내 순교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느라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오후에는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형제하면 이런저런 일로 신앙 상담하러 오면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젖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부딪히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며 사마리아에 가서 적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일을 하도록 맡겨둡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마음에서 그 계집종이 한번 돼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 동생들이 보고 싶다, 고향이 그립다, 친구가 보고 싶다. 내가 한평생이 종살이 돼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사나 이 절망뿐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계집종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계집종이 빨래를 하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 메리앗에 막 고름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린 거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의 마음에 아, 이 장군이 문둥병 걸렸으면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저 문둥병 단번에 낫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이 계집종의 마음에 막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지. 장군님이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을 낳고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문둥병만 낳아가지고 올까? 구원도 받고 안 오겠나?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장군의 부인한테 차를 끌어가지고 들어가서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군 부인이 진짜 계집종이 온 뒤부터 자기 자신이 뭘 느끼냐면은 세상에 나는 이렇게 지위가 높고 내 남편이 군대 장관이고 나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사람 내 앞에 구심구심하고 이래도 난 늘 근심이 많은데 저 계집종은 사마리아 잡혀 와서 고향에도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한편에 종살이 해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환경 저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저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지? 저렇게 만족을 가질 수가 있지? 장군의 아내 마음이 계집종을 늘 눌리는 거죠. 제가 선교학교를 마친 뒤에 압곡동이란 데를 갔습니다. 압곡동이 오리압자 골곡자 해서 오리골 이제 동네란 건 옛날에 오리가 많이 날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오리가 있어서 좀 잡아먹기나 할 건데 오리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학국도에 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제 아침에 새벽이나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상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배불리 음식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보려고 한 이유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성경 읽고 있었는데 형제와 같이 있는 형제가 그 형제는 항상 방바닥에다 배를 깔고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나를 박 형제요? 아, 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니, 형제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지금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는 음식을 먹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고 그 형제의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전도사님 계십니까? 문을 열고 어떤 낯선 청년이 찾아왔어요. 아니, 날씨 추운데 안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인데 청년이 우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꺼뿐이라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딸들을 많이 놓으면 딸을 그만 놓으라고 끝자, 끝순이, 끝분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종순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도 신어 또 나오면 그 다음에 남희, 남자 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순이 이렇게 짓고 그래요. 하여튼 옛날에 이름 짓기가 참 편했어. 왜냐면 점이 있으면 점자, 점숙이, 점순이. 근데 그뿐이 오빠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이제 시체를 관에 넣어서 왔는데, 마을 입구에 동네 어른들이 딱 서서 시체를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외부에서 죽은 사람은 이 동네 못 들어온다. 동네 안에 죽은 사람은 괜찮지만 외부에 죽은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 밑에 이제 관을 놓고 동네 청년들이 그 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지금까지 장례를 잘 했는데 그 마을이 생기고 한 번도 외부에서 죽은 사람을 데려온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 동네 어른들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줄을 몰라가지고 고민하면 이제 하루하루 가는데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 옆마을에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 좀 불러가지고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그러자. 그래 동네에서 어인의 절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그 청년을 따라서 산 등서리를 넘어 건너 동네 가니까 온 동네가 울음소리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이제 처음에 앉자마자 식사하라고 제일 기다렸던 거죠. 밥상에다 음식을 잔뜩 고기 국하고 밥을 막 쫙 떠르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봐봐, 너 본 지 오래다 하면서 이제 잘 먹었어. 우리도 생전에 장례식을 하는 건 봐도 우리가 주관해 보긴 처음인데, 그래 막 예배를 그날 다섯 번을 드렸어요. 가다가 이제 점을 메고 가다가 서면 또 예배 드리고, 산에 가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다음에 하관하고 예배 드리고, 다 마치고 예배 드리고, 음식도 막 무시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그 동네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배가 고프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내가 뭘 잘못하니 나를 버린 게 아니냐,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왜 나를 굶기시노,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노, 내 왜 음식을 안 그러는데, 그래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음식을 주시려고 그래 일을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음식 맛도 맛있고 감사하기도 감사하지만 더 큰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내 배고픈 걸 알고 계신다. 그게 막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에 53년 동안 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내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964년인가 63년인가 그런데 5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장군의 계집종은 절망을 당해야 하는데 슬픔을 당해야 하는데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계집종의 마음에 날마다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남한 장군의 아내가 계집종을 봐요. 어떻게 저 아이는 저렇게 마음이 차분하냐.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정말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 하나. 나는 장군의 아내나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갖가지 좋은 것 다 가지고 종들 많이 거느리고 있어도 나는 늘 불안하고 그런데 어느 날 계집종이 장군의 아내께 사모님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사모님 우리 장군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 이야기를 해라. 장군이 병이 있잖아요. 그래 병이 있지. 장군님 병을 고치는 길을 저는 알아요. 아니 그 병을 네가 고칠 수 있는 걸 안다고? 예, 사모님. 어떤 일인데 이야기해봐.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누군데? 김동성 목사도 아니고요. 박옥수 목사도 아니고요. 누구야? 근정강 목사 더더욱이 아니에요. 엘리사라는 분이에요. 엘리사? 사모님,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끊임없이 그 문둥병을 고칩니다. 문둥병을 고친다고? 넌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니? 사모님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엘리사 선생님이 잘 알아요. 그분은요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분 앞에 가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러니까 장군의 아내가 이 아가씨가 평범한 아가씨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장군에게 장군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긴 이야기 다 못하겠지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아서 돌아온 거예요. 무기쁜 거죠. 막 대문가에 여보 나타나서 막 장군이 도난대만에 얼굴이 막 깨끗해지고 손도 다 여보 여기도 봐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그동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손가락이 굳어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울었다가 웃다가 기뻐하다가 막 어찔 줄 모르고 온 집안 식구들로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현관문 앞에 그 종이 있는데 야 이리 와 이리 와 장군이 막 그 종을 끌어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그 흉측한 병을 낳았다. 너 이제 우리 종 아니야. 우리 딸이야. 너 내 딸해. 졸지에 유명한 장군의 딸이 됐어요. 그 어둠침침하고 온 가족이 문둥병에 설포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그 가정에 계집종 하나가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설인데 군생활하면서 자, 1등병 이제 막 갓 달고 얼마 안 됐었는데, 설날이라고 이제 그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고, 우리 내면 한 반쯤 남았는데, 우리 이제 동기 하나가 술을 먹고 윗사람을 두드려 팼어요. 그 우리 내면에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전부 엎드려 빠차! 기합을 받는데 막 딴 사람들은 그 기합 받는 막 음식 때문에 막 그러는데 저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야기 저 뭐 하냐 쓰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참 있다 딱 일어서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웃었어요. 고참, 너 왜 웃어? 아니, 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대 더 맞을 뻔했어, 한 대 맞을 뻔했어. 내가 봐도 불안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내 안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항상 밝고 깨끗하고 기쁜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만들어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치과 의사도 있고요, 한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는데 종종 그래요. 박 장로님 뭐 하려고 변호사 합니까? 네 그래요. 박장은 아무리 변호를 해도 무죄 못 만들잖아. 저는 매일 무죄 만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하고 만나면 반드시 의인이 되고 죄 없이 함을 얻어요. 그런데 박장로님은 막 죽어라 변호를 죄 약간 깎거나 뭐 그렇지 무죄까지 돼. 그건 아주 어려워요. 재판할 때 이길 때도 많지만 질 때도 많아요. 박 장로는 막 고민 많이 해요. 그럴 때는 막. 뭐 하려고 변호사예요. 나처럼 목사하지. 매일 만나서 의인 만드는데. 우리가 이 성호 장로님 치과 의사인데, 우리가 치과 의사가 많아요. 매 이빨 가는 거 장로님. 장놈 이해 안 가라도 구원 한 말씀 지옥 가면 이 가라요. 그렇죠? 이를 가면 슬피 울미 있으려 그랬죠? 지옥 가면? 그냥 복음 전해요, 복음. 저는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천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못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길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왔다고 제가 보통 이제 어느 도시 가든지 간에 한국은 별로 안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이제 방송국 주요 방송국 신문에 와서 자고 취재하고 그렇게 제가 방송 자주 나가고 하는데 오늘은 신문사에서 또 다음에 전문 뉴스사에서 와서 오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자들만 인터뷰하고 요즘은 이제 그걸 자꾸 또 경험이 늘더라고요. 상대방이 뭘 하고 질문하든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요. 제가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전부 불렀어요. 사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오늘 집에 가시거든 서랍을 드라이버를 하나 찾아내래요. 드라이버 알지요? 나사 푸는 드라이버 있죠? 그걸 딱 하나 찾아 기에다 딱 꼽아요. 내지를 다 풀어요. 사모님이 내지 딱 맞는 사람인데 약간 헐거운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머리 자주 감지 말고 보름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감고 목욕도 너무 깨끗하지만 너무 화장 자주 하지만 너무 교양 있게 하지 말고 약간 내지 빠진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절대로 식사하지 말고 청소하지 말고 설거지하지 말고 세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성경 읽으세요. 아침 먹고 나서 해 뜨거든 해질 때까지 밤 11시까지 그냥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중국에서 사모님들이 왔어요. 막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 잘 되게 하는 법 가르쳐 하겠느냐고. 예, 안 돼요. 그러면 사모님들 한 번도 안 해본 거 시켜볼 때 하시겠냐고 하시겠대요. 정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전요한 전도식의 사모님들 6.25 훈련 PT 체조를 좀 시켰어요. 그 굉장히 막 가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도 힘드시죠. 예, 그 힘드시는데 그거 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는 게 더 쉽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나 하여튼 사모님은 그날부터 오전 10시도 밤 11시까지 계속 이야기만 했어요. 성경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성경이 떠오르지 않고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성경 이야기 떠오르면서 마음이 성경 말씀에 젖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도 저녁도 안 먹고 막 하는 거예요. 한 이틀 하니까 사모님들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예 사모님 나이 들기 전에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은 밥을 입이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밥은 근육이 먹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가늘어지고 팔도 가늘어지고 다리도 가늘어지고 궁둥이도 가늘어지고 다 말라요. 그러면 밥맛이 없고 밥그릇 양이 줄어들면 일찍 죽어요. 이번에 사모님들이 전요한 전도사한테 6.25 훈련 PT 체조하는 걸 배웠어요. 집에 가셔도 아침에 일어나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도 살쾌해지고 좋아요. 그리고 아침 먹고 딱 나서는 사모님 설거지 안 해도 설거지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안 할 사람은 할 사람은 그냥 놔두고 거기다 다 정리돼 다 밥 퍼주면 돼요. 그 아무 문제 정말 다른 거 다 하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전할 시간이 없는데 사모님들이 다 버려도 그냥 말씀만 전하니까요. 말씀을 많이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을 많이 하면 제일 먼저 이런 현상 여기 관자놀이가 아프기 시작. 여기 양쪽 관자놀이가요. 사모님 관자놀이 한 번도 안 아파봤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플 때가 그래. 우리 사모님 다 관자놀이 아픈 걸 경험했어요. 그냥 말씀을 쭉 쉬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말씀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뭐 소화되듯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소화시켜요. 말씀이 알겠습니까? 모르시는가 본데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들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게 하고 막 괴로워지고 그러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면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는 다 소화를 시켜버려요. 소화시켜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한번 제 아내하고 다투었어요. 아침에 다투어가지고 제 사람 제가 제일 화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 아내는 어디 가서 말을 갖다 붙이는지 말을 그리 잘 갖다 붙여요. 암만 내가 잘해도 제 아내하고 말 다투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널 져요. 그렇게 말을 잘해요. 다 어디서 갖다 붙이는지 하는 것 하듯이 입을 맞아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입 한번 만져보자고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뭐. 그날은 막 내가 싸우고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 막 저 사람하고 이제 못 살겠다 싶고 아이 뭐 내가 무슨 목회를 막 그만두고 다 때려치워야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마귀가 막 아침을 이제 뭐 하여튼 먹는 도 만우 하고 이제 선교학교에 가서 매일 아침 전 선교학교 학생들 가르치니까 선교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니까 가르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막 선교 학교 그만할 거니까 막 다 집에 가라고 막 하고 싶어요. 그래 아침에 딱 갔는데 그래도 선교 학생 배우겠다고 노트 펴놓고 성경 펴놓고 딱 준비하는 거 보니까 집에 돌아가려서 진짜 잔인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 마음이 얼마나 곱다고 저는요.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를 정말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진짜 잔인을 못하고 한 두 시간 하고 난 뒤에 가야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몇 장 할 차례냐 이렇게 뭐 몇 장 할 차례고 읽으라고 돌아오면 다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이야기 발표하라 그러니까 그날따라 성경학생은 진짜 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화가 났어요. 이 인간들이 왜 저래? 막 싶은 게. 야, 너희들 진짜 재주고 줘. 또 어떻게 이게 그 말씀이냐.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잖아. 하며 얘기를 한 시간을 했어. 한 시간 얘기한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 시간도 쫙 이야기했어. 어제 성경학교 성경공부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내 마음이 무슨 말, 내가 왜 시험이 들었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지. 이게 뭐 큰 문제라고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막 너무 기뻐서 이제 빗바람을 불면서 이제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제 안에는 아직도 후회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똑같이 화가 나도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금방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떤 때 진짜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오늘 막 화가 나고 오늘 막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진짜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들은 누면 뻔하잖아. 온 교회 집사님들 장로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그렇죠? 내가 대구 왔다고 할 소리 안 해서 다 하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때 단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막 주일날은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치만 뭐 한 10분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성경을 펴서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분 지나면 내가 말씀 속에 마음이 젖어요. 이 목사가 된 게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좋든 나쁘든 아침 먹고 나면 성교하서 와서 앉아있 기다리기 때문에 가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말씀은 다 이깁니다. 남한 자원의 계집종은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적국의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 이 계집종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마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나만 저 문둥병 나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국에 캠프를 하는데 연초에 태국 월드 캠프를 했어요. 인도에 있는 큰 은행장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태국까지 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어떤 목사님 딸인데 그분도 대학에 그 사무처에 근무하는 그분도 왔고 대학 총장들이 한 10여 명, 열 몇 명이 이제 우리 캠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은행장 부부가 딱 와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날인데 그 부인은 막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막 성령도 체험했고 막 그래요. 근데 남편은 이제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아내가 막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따가 남편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죄사함 받았냐고 자기 받았대요. 언제 받았게? 8살 때 받았대요. 남편이 구원을 딱 받고 나더니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당신 죄인이라 그랬잖아. 남편이 믿음이 탁 서고 아내가 이제 막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막 그렇게 감격해 하더라고. 인도에 돌아가서 자기 큰 빌딩이 있는데 우리 인도 델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그 빌딩을 무지무지 비싼데 형식적으로 한 달에 뭐 우리 돈으로 많이 하면 돈 10만 원 받고 그 건물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나프로라고 하는 곳에 그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가서 또 최은영 선교사 복음 전에 많은 사람 구원 받은 이제 이번에 미나프로에도 이제 선교사 파송돼 거기도 이제 교회 세워지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남한장군의 계집종이 이제 매일 남한장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간증하고 그날 또 이제 남한장군의 아내가 구원 못 받아 막 전해서 어쨌든 구원 받고 기뻐하고. 장성회의 때마다 장군이 복음 전하고 구원 받으면 진급 잘 시켜주고 안 받으면 진급 늦게 시켜주고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그러니까 가짜 구원도도 많이 생기고 어느 날 장군이 계집종을 보내요. 야 수가 얘 아버지 이제 장군의 양딸이 된 거야. 너한테 의논할 일 있어요. 뭔데요 아빠? 우리 그 부대에 부장군 있는데 부장군 아들은 진짜 잘생겨서 똑똑해. 너 전에 왜 우리 집에 한번 장군하고 같이 왔던 젊은 청해잖아 알지? 예. 네가 그 총각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 부장군도 상당히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이고 아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래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막 결혼식 마치고 멋진 마차 타고 내외가 사마리아의 장인 장모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딱 가요. 사마리아의 계종의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딸 포로잡이 얼마나 고생하는 어느 날 막 멋지고 희황찬란한 마차가 대문간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보니까 마차에서 내렸는데 부인의 자식이 자기 딸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상상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어느 선교사가 그 나라 복음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분이 한 5천여 명이나 돼. 남자면 5천 명이니까 보통 어디 근데 모이면 여자들이 더 많잖아. 그죠? 다 합하면 만 명이 됐는지도 몰라요. 항상 죄송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여자들을 족보에 올리지도 않고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잘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매들 다 숫자 쳐줘야지, 그죠? 자매들 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만 명, 만 명 넘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들이요, 송어 솔밭에 수양회를 하는데, 식당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에 반찬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러면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호박 좀 사오래요. 그래, 형제들 갔는데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영동장에 갔어요. 영동장에는 호박 다 사니까, 우리 된장 끓일 만큼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대구 시내에서 5천명, 만명 되는 돈 주면은, 먹을 음식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몇 시간 안에 불가능해요. 특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번에 독일의 오인신 목사는 월드캠프를 딱 놔두고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날짜를 기억하면 월드캠프 딱 40일 전이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군유스코 학생들 단기 선교사들하고 무전전도행을 40일짜리를 나갔어요. 그것도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단기 선교 합해 전부 다 25명인데 우리 25명이 무전전도행 가자. 가서 이제 저녁마다 착 떠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내에 가면. 그리고 우리 캠퍼에 참석 초청하고 칸타타 초청하고. 그래 저녁 때 이제 서로 전화를 오늘 잠자리 생긴 사람 있으면 어디로 모여야 모리라 그래서 자는 거예요. 형제 하나가 배가 고파서 빵을 사러 갔어요. 아주 고급 빵집인데 저녁에 약간 늦게 갔는데 돈을 꺼내서 빵을 사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형제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빵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 아, 우리 빵가게는 규정상 할인은 안 된다. 내가 배가 고픈데 돈 없는데 그 양도 줄 건데 좀 깎아줘라. 규정상 그렇지만 아, 나는 규정을 어길 수가 없다. 아이, 배고픈데 빵 좀 주면 안 되냐? 좀 싸게 줘라. 안 된다. 둘이 성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빵집 주인이 하는 말이 진짜 배고프냐? 배고프다. 30분 기다릴 수 있느냐? 물어봐요. 기다릴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30분 되면 문 닫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빵집은 모든 빵을 하루 팔고 하루 이상 빵을 놔두지 않는다. 아침에 신선한 빵을 가져와서 그날 하루 종일 팔고 남는 건 다 버린다. 그러니까 30분만 지나면은 내가 공짜로 줄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많이도 주는, 다 가져가도 된다. 다 버릴 거니까. 저녁마다 빵집에 가요. 상자채로. 하나님이 25명을 40일 동안 먹이면서 밤마다 잠자리를 준비하는 건 너무 놀라워서 거기 갔던 단기 선교사들이 막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어떨 때는 막 밤에 잠자리가 안 돼. 밤 11시까지도 잠자리가 준비 안 된 때가 있고 그런데 하루 저녁도 빠짐없이 하나님 꼭 잠자리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오. 그렇게 하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하고 마음이 같아 여러분 통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5천명이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떡을 먹이시는데 아 무리들 그 어디 가서 좀 사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줘라. 떡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드려져서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일어난 이런 성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산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역사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몸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늘나라가 계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랬던 것처럼 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 우리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옛날에 우루과이에 이성재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루과이에 갈 때 그 교회에 20명이 모였는데 8년 있다가 보니까 2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선교사가 20명 있다 2명 남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제가 이성재 선교사를 불렀어요. 너 그동안 진짜 자네 고생을 많이 했네. 이제 사역 그만하면 좀 쉬라 그랬어요. 교회도 어렵고 형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할 말이 없지요. 안 되잖아요. 이성재 형제 내외가 뭐 당연히 하지 뭐 우리 안 되면 그만두자.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나는 왜 8년 동안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도 한 명도 안 일어나? 왜 나는 왜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 하나 데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 떠나기 전에 무전전도 여행을 한번 가자. 둘이서 이제 무전전도에 떠나 처음에 돈 있는 걸로 버스표를 사고 그 버스 가는 데까지 갔어요. 간다 가니까 이제 밤 한 10시쯤 돼서 버스가 고속버 터미널에 섰는데 캄캄한데 어딜 가야서 잠을 자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캐리어 가방을 끌고 아기를 하나 이제 데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잠잘 데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소방서에 가보라는 거예요. 소방서에 방이 있대요. 밤에 혹시 불이 나면은 불난 사람 재워주게 방이 예비가 있으니까 거기가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소방서를 찾아갔어. 소방 찾아가서 우리가 이래 어려운데 하룻밤 자면 안 되겠냐고. 아 그거 안 된다고. 여기 방은 있는데 우리 규정상 불이 난 사람만 여기 돌아와 있지 다른 사람 절대 돌아 잠잘 수 없게 규정이 돼서 안 된다고. 그 멀리 소방서를 찾아가서 못 자고 다시 와서 이제 걸어나오는데 소나기가 막 갑자기 소나기 혼내 막. 그러니까 이제 이성재 선교사 사모님 애기 셋이 막 피를 흠뻑 맞은 거예요. 근데 차가 지나다 비를 맞고 캐리어 가방 끌고 애기하고 셋이 가는 거 차를 딱 세우는데 보니까 경찰관 차예요. 타락해서 탔어요. 경찰 차에 딱 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고 어디까지 태어나주면 되냐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 달라했대요. 그리고 경찰을 고속버스 터미널에 세워놓고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후져가지고 막 지붕에 비가 새는데 의자가 새 의자인데 다 했는데 비가 오는데 안 오는 데가 딱 하나 비 안 새는 데가 화장실 앞에 있는데 그 의자를 두 개를 겹쳐서 놓고 아이를 잠을 재웠어요. 그 내외가 차디찬 체르자에 앉아서 밤을 새우는데 그날 밤 새도록 내외는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이 살았구나. 방을 얻으러 저녁에 잠자리 얻으러 가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이 거기 안 가서 달라는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제자리로 돌려보냈구나. 만일에 우리가 이래 가지고 가면 한국 가도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겠구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이 잠을 못 자고 꾸벅꾸벅 졸며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인간 방법, 인간 수단 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 아침에 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사람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 의지하자.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날 저녁인데 혹시 내가 잠잘 곳이면 잠잘 곳 좀 안에 돈 도와줄 수 있냐고 그 부인이 쳐다보더니 아, 참 미안한데 내가 잠잘 곳을 마련해 주기 어려운데 그 대신 돈을 줄 테니까 여관인 호텔 가 자면 안 되겠냐고. 아, 좀 그러면 고맙겠다. 그 부인이 500달러를 주더래요. 미국 달러 500달러. 뭐 이렇게 많이 주냐고? 아니 돈이 어렵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호텔에 자고 이제 뭐 식사하고 돈이 남아서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어느 교회가 있어서 교회 차 목사님한테 오늘 저녁 우리가 전도를 나왔는데 하룻밤 자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자면 된다고. 그리고 예배 이제 마치고 났는데 그 교회 자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어제 당신 재워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못 재워주겠다고 다른 데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형제 내외가 이제 캐리 가방을 끌고 걸어 나가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 당신들 지금 어디 가냐고 언제 잠잘 자리 있느냐고 없다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잘 수 있게 자고 싶으냐고 에 그렇다고 조그맣게 우리 목사님에게 가 물어보고 우리 집에 같이 주무시도록 하세요. 그럼 목사님 가서 저분들 우리 집에 가서 자야만 되겠냐고 되겠다. 그래 이제 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길에 청년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집으로 돌아 데려가자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자기 집에 갔어요. 방이 딱 하나 있는데 안방에다가 선교사님 4분 앉혀 주무시게 하고 아예 주무시게 하고 자기들은 마루방에서 부부가 잤어.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청년이 구원받아 너무 기뻐서 선교사님 모시고 친구들 다 찾아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다 막 넣었더니 적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막 성경 제발 딴 데 가서 여기 저희들 집에 계시라고 또 며칠 후 또 이제 자기가 거기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복음의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한 30명이 한 달 사이에 구원을 한 모임이 됐어요. 우루과이에서 8년 동안 선교해가지고 20명 되던 교회 성도가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그날 밤 비를 맞고 고속버 터미널에 자면서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난 지금까지 아무 생각도 인간 방법 인간 수단을 살아왔는데 나 이제 오늘부터 인간 방법 버려야겠다 수단을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루도 간증을 하는데 막 날씨가 추웠는데 안에 코드가 없으니까 어떤 성도가 코드를 아주 좋은 걸 하나 사주고 또 이성재 선교사 시계가 없었던 목사님이 구원받고 자기 차던 시계를 그냥 풀어서 이성재 선교사 주고 그 다음에 애 운동화도 사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한 달쯤 지날 동안에는 30여 명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따로 모임에 제발 이런 복음 선교사 보내다 제발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 8년 동안 인간 방법으로 선교했을 때에 20명 되던 교회인이 2명으로 줄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만 하니까 한 달 사이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죄의 모든 걸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똑같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5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김충환 목사가 암이 걸렸는데 전북대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김충환 목사님이 전부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에 2, 3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김성훈 목사님 전주 간 일이 있어서 전주에다 전화해 김성훈 목사님 보고 전북대병원에 가서 김충환 목사 만나고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김성훈 목사 다녀왔는데 목사님 아주 병이 심해서 2, 3일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광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녁 예배를.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같이 광주로 가기로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여보 우리 광주 가는데 한 시간만 일찍 갑시다. 그 가는 길에 전주 들려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행자 만나고 봅시다. 우리 일찍 출발 전북대 병원에 갔어요. 김충환 행자 있는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김충환 행자 죽긴 한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 병실에 꽉 찬 거예요. 침대 앞에서 그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아내는 또 침대 한쪽에서 아무 말도 이미 그분들의 마음에는 김충환이 다 죽은 거. 내가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병원에 내가 안 오고 만일에 예수님이 이 병원에 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그래,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김충환이 이제 그래. 어이, 김영재! 눈 좀 떠봐. 일어나봐. 예, 목사님. 자네는 이제 암 말기라 죽는데 며칠 못 남긴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 예수님은 자네 병 능히 고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자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건 내가 이야기했어. 전기는 말이야.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 그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했어. 전기는 뭐 착한 사람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 집에 가는 것도 깨끗한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전선만 연결되면 어느 집이든지 전기는 들어갑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흘러. 그래서 김영재 자네하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그 한 마음이 된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그 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오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 만일에 여기에 박옥수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예수님하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다가 말씀 다 마치고 나신 뒤에 자 내가 간다 잘 있거라 하며 그냥 가시겠느냐. 김충환 형제의 병을 보고 못 본 채 그냥 가시겠냐. 고쳐주고 가시겠냐. 틀림없이 고쳐주고 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 여기 계시니까 자네 병 고쳐주고 하실 거야. 그러면 자네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 예수님 틀림없이 고치겠다는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면 자네는 그럼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치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김형제 알겠어? 김형제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나 바빠서 먼저 가. 빨리 일어나게. 예,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병원을 나왔어요. 한 열흘쯤 지난 아침을 먹는데 김충환 형제가 전화했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잘 있는가? 몸은 좋은가? 예, 암 다 나왔습니다. 다 죽은 열흘 사이에. 오늘 퇴원합니다. 뭐라고? 퇴원한다고? 예, 의사선생님 암 다 나왔다고 퇴원하라고 오늘 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한 6개월인가 아주 건강한 뭐 우리 공도 차고 그랬어.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재발해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 내가 너무 섰으면서 재발했을 때도 저는 이번 조회는 나왔는데 재발해서 아 이것도 고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구에 있는 최수연 자매도 구미 살 때 제가 새벽 기도 때 수연이를 만났어요. 그때 척수염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왔는데 수연아 너 내 이야기 들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면 하나님 네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한 5, 6개월인가 됐는데 수연이가 내한테 편지를 했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믿기만 했는데 의사는 침대에 앉아서 누워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걷기도 한다고. 좀 더 잘 걸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걷는 거 보여주겠다고. 어느 날 수연이 아버지, 수연이 엄마, 수연이 서울에 왔어요. 걷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척수염이 낫고 난 뒤에 또 면역체계가 안 좋아가지고 암이 걸려서 53곳에 암이 다 나왔어요. 그런 병이 있어도 수연이 마음속에 고통스러워 괴로워도 한번 의사가 혀를 자르려고 했대요. 아, 혀 자르면 안 돼요. 너 혀에 암이 있어 혀를 잘라야 돼. 아니요, 저 이제 제가 나으면 혀가 있어야 예수님의 영광도를 말씀을 전하지요. 이번에도 불란스로 독일로 러시아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제가 그 방송하던 그 TVN 방송국에 수연이를 이야기했더니 그 방송국장이 수연이를 불러가 또 방송을 내보내.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을 주고 너무 놀라워.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모인 그 일만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모든 능력을 당신에게 있는 능력 우리를 통해 나타내 당신은 하나님과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믿을 때 정말 그 예수님 능력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일들을 이루셨고 오늘 저희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일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